찾으신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9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끝절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릇을 산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이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어찌 실손에 미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정말로 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만물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운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실 그 교회에서 하도 많이 섭리 들으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학자들 간에도 이 주제는 항상 이 열띤 토론이 이 무성한 난제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성경과 신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 이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개는 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 주제에서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논란도 벌어집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그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을 또 배웁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 이 게으름으로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설명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불가능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죠. 뭐 우리 어떻게 그 신의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게으러야 된다, 게으를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 우리가 그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어차피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면서 애쓰지 않는 태도는 성실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애인의 마음 다 알 수 없어요. 자녀의 마음인들 다 알 수 있습니까? 뭐 부모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뭐 이웃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지. 우리 알 수 있을 때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 배우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해 볼 때까지 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써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고 이 게을러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자기가 씨름해야 됩니다.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그런데 어려운 질문이 있었죠. 세월호가 이 침몰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었나? 예전에 이 총리 후보자가 이것이 구실돼가지고 낙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요 단순하게 예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비극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 비극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논리의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히틀러가 대량 학살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를 허용하신 하나님 때문이 됩니다. 악의 근원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도 이 살펴본 본문 18절은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딱 바로 반론이 나옵니다. 이 기본 상식만 있으면 반론할 수 있죠. 그죠? 방금 앞에서 말한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고자 해서 악한 자를 악하게 만드셨다면 오늘 본문 19절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그 악하게 해서 악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악한 자를 책망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만들고자 해서 악한 자 만드셨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책망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전에요. 먼저 20절에서 이 자세를 한번 가다듬습니다. 이 사람아 먼저 부르죠. 이 사람아. 이는 우리가 누군지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데서 이 출발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아, 우리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다람쥐 같은 존재가 사람을 그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 맨날 차에 치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신을 이해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죠? 몸소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이해하라고. 우리들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변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늘 설명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해하려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인샬라라고 하죠. 인샬라. 그 신앙 아니에요. 이 무슬림들은 껄핏하면 그 코란에 나오는 말이죠. 인샬라. 신의 뜻대로. 즉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몸이 아파도 인샬라. 뭐 알라의 뜻이겠지. 비행기가 지연돼도 뭐 인샬라 합니다. 이집트 같은데 이 공항 가서 비행기 지연됐다고 막 하면 승무원들이 그래 안내한다지 않습니까? 인샬라.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뭐 알려줘야지. 뭐 티켓을 어디 가서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그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오셨거든요. 알라처럼 그냥 이 하늘에 이 초월자로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기도하지 그저 인샬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겸손으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지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자세로 대답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감히라고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것, 감히라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처음 군에 가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 합니다. 특히 고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이 사단장이라도 방문하게 되면 소대장이나 이 중대장들도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합니다. 이 사단장이 그런데 이등병한테 가가지고 야, 너 막 군대 와서 힘들지라고 물었는데 이등병이 재빨리 큰 소리로 아닙니다! 이렇게 딱 대답하지 않고 이 쭈뼛쭈뼛 하다가 아이 뭐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사단장이 뭐 다시 묻겠지요. 그래 그 힘든 점이 뭐냐? 아, 내 무실 사람들도 다 좋은데 전화통화를 자주 못하는 게 힘듭니다. 하면 이 사단장이 그 전화통화 정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소대장이 그래 전화 한 통 좀 그 자주 시켜주게라고 하고 가지요. 군대 다녀온 분들은요. 이 대화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압니다. 예. 그날은 그 소대가 모두 작살나는 날입니다. 예. 완전 박살이 납니다. 이등병이 이 사단장에게 박력 있게 예,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는 커녕 막 미주알 고주알 이거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군대에서는. 말 그대로 감히지요. 감히. 내무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고참이 부릅니다. 어이 막내 이리 와봐라. 너 그래 전화 좀 많이 하고 싶다고. 네 앞으로 전화 박스에서 튀어나오기만 하면은 너는 죽는다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눈치 없는 후임 한 명 들어오면은 그 부대 전체가 피곤한 일을 겪지요.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청와대 홈페이지 보면 국민신문고라고 있대요. 국민이라면 누구든 어떤 민원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아, 뭐 대통령이 모두 다 챙길 수 없지요. 만일 그런 일이 많다면요. 그 나라 조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 그 대의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우리 동네 대표할 지역의원을 선출하고 시의 업무를 대표할 시의원 선출하고 이 조직이 살아있으면 국민이 직접 대통령한테 탄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마땅하죠. 그게 또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한테 이메일 써놓고 뭐 아니면 영국 총리한테 이메일 한 통 보내놓고 답장 못 받았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 그 어떠하겠습니까? 그 우리 속으로 뭐라 합니까? 쥐가 누구라고? 감히 그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한테 직접 답을 못 들었다고 저리 날뛰나 하겠지. 안 그러면 무시하겠지 그냥. 제가 공부할 때 그 지도교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분야에서 조금 알려진 교수들은 정말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 많이 받아요. 이 같이 연구하고 싶다고. 안 그러면은 내 그 학교 가고 싶은데 슈퍼바이저 돼줄 수 있겠냐. 내 프로포절 한번 훑어봐주고 좀 커멘트 아무거나로 해줄 수 있느냐. 물론 대답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운 좋은 케이스고요. 제 지도교수만 해도 그 자기는 답장 안 보낸대요. 그거 보내기 시작하면 자기 일을 못한다고 자기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내용인데 제 동생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안철수 씨가 쓴 백신 개발법에 대한 책을 보고요. 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편지를 썼어요. 뭐 집에서는 뭐 학원도 안 보내주지. 뭐 물어봐도 아는 사람 없지. 초등학생 때 뭐 컴퓨터 사주면 뭐 다들 게임하기 바쁘지 뭐 누가 바이러스 백신 그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혼자서 이 책 뒤에 나오는 주소로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책의 저자 그 안철수 씨에게 직접 답장이 온 거예요. 아, 편지 잘 받았고 내 책 읽어줘서 고맙고 뭐 앞으로 이러저러한 책을 보고 이러저렇게 공부하면 될 거다라고. 그때 인연으로 나중에 이 고등학생 때 이제 그분 연구소에 이 최연소 연구원으로 방학 때 일을 하고 했습니다. 이 언론은 또 그게 막 신기하다고 그 취재해가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물어보는데 야 어떻게 그 바쁘실 텐데 초등학생이 쓴 편지에 직접 답장을 하셨냐고. 그러니 안철수 씨가 나도 그 초등학생이 꼬불꼬불 쓴 글씨로 받아본 편지는 처음이었다고. 그것도 내가 쓴 이 전문 서적을 읽고 진짜 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 이 책을 읽고요 저자에게 편지 보낸다고 누구나 답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기도 합니다. 이 저자 마음입니다. 그거 못 받았다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의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요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끼리의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등병이 사단장한테 말대답하면은 감히 나옵니다. 감히. 사단장이 그 웬 말입니까? 중대장한테도 말대꾸 그 못하지. 교만한 인간은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 대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의 중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분을 못 사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온통 강조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못 듣고 있어요. 듣는 것에 관심 없고 자기 말하는 데에만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이야기, 내 상황, 내 형편. 애초부터 하나님 뜻을 듣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못 듣습니다. 귀 있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누군지를 상기시킨 뒤에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그 유명한 비유지요. 비유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누구는 귀하게 만들고 누구는 천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는 참음과 관용이 나오죠. 우리는 이 참음과 관용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주제가 어려운 만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모두 대답하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답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 쓴 것 어려우면 이해 못합니다. 철학자 뭐 하이데거의 책을 읽는다거나 그 뭐 아인슈타인의 증명수식을 보고 뭐 특강을 듣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겠다고요. 어불성설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는 하나님이 대답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해야만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 신에게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라고 합니다. 그분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22절 끝에서 바울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참고 관용하시는 것도 섭리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조차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관용하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떨치는 사탄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비록 머리를 짓밟혔을지라도 여전히 돈과 권력, 문화, 교육 또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악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유명한 그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가 쓴 이 그리스와 권세들이란 책이에요. 이 책인데 얇지만 참 좋습니다. 이 책의 그 서문에다가 그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써놨는데 책이 그 잘 안 팔려가지고 그 많이 모릅니다. 예, 제가 칼럼에 올릴 수 있다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는 까닭입니다. 차이가 있죠. 망한 이스라엘과 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30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서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논리를 압축해서 되풀이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지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이기도 하죠. 30절에서 보듯이 의롭지 못한 악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 이건 믿음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나오죠. 실패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 행위를 부딪힐 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33절에 나오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때로는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이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돌들이 전부 행위를 의지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의지했을 때 전부 그것이 걸림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게 지름길이라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들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의무감이라고는 없으신 이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했기에 우리는 이곳에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진리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인정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닙니다. 참고 관용하신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 늦기 전에 또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이 모인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부족한 종들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당신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핑계로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당신의 뜻을 찾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을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당신의 뜻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사오나 오직 감사한 사실은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남은 자로 여기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그 귀한 뜻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